우리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좀 자극적인 제목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좀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오늘까지 이제 세 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각 절마다 주회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절, 2절은 충분히 강해를 지난주까지 해드린 것 같고요. 3절부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야곱이 호칭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부터는 37장부터는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네, 대답도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이런 거 말고요. 대답. 뭐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성균입니다. 이러면 아, 그 이름 말고요. 아, 그럼 저는 목사입니다. 아, 직업 말고요. 가족 관계는요? 저는 조용수의 아내고요. 조용수의 남편이고요. 그다음에 우평화와 우슬기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직업 그리고 소속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뭘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요? 육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육신의 것, 껍데기와 보이는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는가에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는가.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지만 이 이름은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을 꺾었다,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니었죠. 제가 설교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 이걸 신약의 버전으로 가져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져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져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전 단락에 보면 그 꽃은 하나의 형상으로 몸짓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에서는 이것을 두고 보는 관점이 있어야지 그 존재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양자 역학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래요. 믿어야 되는 거랍니다. 과학인데 약간 신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왜 양자 역학을 가져왔냐면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 양자 역학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래요. 그 시인이 그렇게 쓴 건 아닌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호칭하시는 대로, 부르는 대로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겉사람, 우리의 외적인 모습 또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소속 이런 것들로 정체성을 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 비교 가운데 열등감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고통받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는 방식으로 세상은 설계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찰이나 묵상이나 대답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들을 흔들어댑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 대답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어린 시절에 형 에서만 아버지가 사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도망쳤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놓고도 어떻습니까? 야곱도 아버지랑 똑같이 편애합니다. 사람을 보면 이상해요. 나는 아버지가 죽도록 싫어요. 아버지가 미워요. 그런데 아버지를 똑 닮습니다. 때리는 아버지, 욕하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을 닮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야곱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나자 이제 요셉을 향한 편애가 더 심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뭐를 해입혔답니까? 채색옷. 그리고 그 채색옷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불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볼 때요. 당연하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 근데 왜 그게 시기를 불러와? 아니, 옷을 한 벌 아버지가 해줄 수도 있지. 그죠? 그게 그렇게 시기할 일인가? 성경 기자도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비밀은 채색옷에 있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 뭐예요? 이 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들 입는 그 한복 있죠? 이렇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되어 있는 한복 있죠? 색동 저고리?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채색옷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 고관대작, 그리고 왕실에서 입는 비단 옷. 그래서 발목까지 쭉 이렇게 차크르르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옷을 이 채색옷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꾼이나 목동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의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되 형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세웠다는 의미로 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4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 편안하게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샬롬이 쓰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평온을 벗어나 평안에 이르는 길 설교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갈등이 없는 상태, 화목한 상태는 평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샤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지금 평안,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평안, 샬롬입니다. 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샬롬이 깨진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이 형제들은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요셉하고 부딪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근데 이 갈등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5절 보실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떻게 했대요? 더욱 미워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근데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가서 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눈치가 없다고 해도, 아무리 자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좀 이상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의문을 갖고 6절을 보실게요.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 보니까 청하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요셉은 단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에 지금 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건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힌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어렵습니까? 힌네 자 보세요. 근데 이 표현이요 7절 9절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두 번의 이 장면에서 앞에는 세 번, 뒤에는 두 번, 총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꿈의 내용에 지금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 심상치가 않아요 이 꿈. 자 보세요. 이거 지금 꿈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형들 제발 제 말 좀 듣고 좀 보세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너 이 자식 관리자의 옷을 입더니 이제 우리 왕 노릇하겠다는 거냐? 이제껏 아버지 때문에 겨우 참았는데 너 선 넘는 거야. 이렇게 형들이 역정을 냅니다. 이 정도 반응이 오면요 요셉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다시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는 이 꿈을 전해야만 하겠다 이런 절박한 소명을 가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9절하고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의 어떤 심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자랑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형들 이거 보셔야만 합니다. 이 꿈이요. 저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전하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의 꿈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곡식단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야곱 일가 전부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은요 왜 이렇게 민망한 내용을 절박하게 전하고 있을까요? 왜 형들의 미움에도 무릅쓰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이 꿈이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꿈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목사님 그건 약간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야곱 일가는 야곱하고 이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 족속들입니까? 뭘 해요? 양치기, 또 손은 안 칩니까? 소치기 이런 걸 같이 해서 뭐라고 해요? 목축, 배우신 분들이군요. 예, 목축,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꿈이 요셉의 운명, 그러니까 요셉의 뿔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에 대한 예언이라면 꿈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곡식단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염소가 등장해야죠. 그리고 그런 한 양 앞에 나머지 양들이 이렇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곡식단이에요. 왜 곡식단일까? 요셉이 꿈을 꿔놓고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꿈도 한번 보세요. 해와 달도 절을 합니다. 이거 더 이상해요.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이 자식에게 절을 한다. 이거 하극상이에요.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조차도 이걸 불쾌하게 여겨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도 요셉도 형들도 모르는 이 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것은 요셉 곡식단만 빼고 전부 다 고꾸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단이 이렇게 절한다는 게 여러분 만화에서 그 옛날 성경 동화 이런 거 만화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곡식단이 구부러져서. 곡식단이 구부러집니까 그렇게?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닥친 기근. 그래서 야곱 일가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기근.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절하게 되는 꿈.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 일가가 구원을 얻고 그 땅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리라는 꿈.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자기 자손들이, 후손들이 훗날 애굽 땅에 400년 후에 가서 거기서 고난당할 것과 거기서 구원을 얻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꿈은 개인적으로는 말하면 할수록 자기가 망하게 되는 꿈, 형들에게 미움과 그 다음에 죽음의 위기를 얻어내는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절박한 호소를 형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이상하죠? 꿈에 깃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도 모른 채 배척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요셉이 미웠거든요. 요셉을 시기했거든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이라는 상한 감정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슷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일희일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감정은 소중해.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 감정이 상하면 신앙도 소명도 교회도 하나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평상시에 직장 다니고 일하는 거는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감정 상하면 친구 그냥 끊어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됩니다. 감정에 함몰돼서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도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과 열두 조상을 낳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특별히 누구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있느냐? 요셉.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설교 안에 많이 나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배척받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의 51절부터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처럼 지금도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요셉과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적한 것이 마음과 귀를 닫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 그들의 감정을 따라서, 상한 감정을 따라서 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그리스도까지, 메시아까지 박해하는구나. 이것입니다. 52절 보실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더니 마침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입니다. 스데반도 이 설교 때문에 유대인들의 격분을 사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향한 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그 나라의 역사를 가로막는 도구로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하는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악한 본성과 감정을 굴복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에 있어요. 어느 노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돌보지 않은 감정은 결국 다른 곳에서 말썽을 부린다.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요, 어떤 내가 맞닥뜨리면 반응하는 어떤 핫버튼이나 어떤 상황이 딱 결부가 되면요, 그 시공을 초월해서 갑자기 그 감정이 다시 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않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를 잡아먹고 모든 관계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목회 여정을 할 때 가장 힘겨운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의 상한 감정, 그리고 저의 상한 감정. 이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감정이 우리들의 성화와 소명의 삶을 매번 가로막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감정을 비하하고 우리 감정 빼고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 이렇게 말을 해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감정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지성과 감정이라는 두 요소가 있다. 지성은 사물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기능을 한다면 감정은 자기가 인식하고 판별한 사물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끌리게 되는 기능을 한다. 뭐 한다고요? 끌리게 된다고. 끌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좀 끌리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뭐고. 저에게 호감과 매력이 있어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뭐 이렇게 아멘 할 정도는 아니다. 뭔가 사람에게 끌리는 매력이나 호감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 감정이죠. 내가 인지하고 판별한 대상에게 호감이 가는 거, 감정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뭐에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잘 보세요. 어떤 것에 내가 끌리고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대상에게는 거부와 밀어냄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죄가 아니라 감정의 대상에 대한 사랑과 미움. 그런데 그 사랑과 미움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두고 보자면 요셉은, 요셉의 감정을 한번 봅시다. 누굴 사랑해요? 아버지 야곱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사랑합니다. 근데 뭘 미워합니까? 형들의 죄악을 미워했죠, 요셉. 자, 그럼 형들은요? 형들은 죄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결과로 이 꿈을 꾸고 또 채색옷의 결과로 미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형들의 감정을 보세요. 죄악을 사랑하고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 이면에 그것이 엔샬롬,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정과 맞닿아 있다 했죠. 인간 안에 깃든 죄의 부패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속성하고 이 감정이 맞닿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핵심 감정, 여러분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핵심 감정은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핵심 감정이라는 책을 쓴 노승수 박사님을 모셔서 강연을 하고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박사님이 핵심 감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부패한 본성 밑바닥에 아주 개인화되고 인격화된 형태의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 한다. 그리고 주로 이 핵심 감정은 양육자 또는 아주 어렸을 때 뭐 한 2세, 3세 되기 전까지의 부모의 양육자의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부모의 감정과 정서가 대물림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이거 되게 동의합니다. 근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책을 쓴 저자 목사님이 신문에 냈어요. 내가 잘못 연구했다. 틀렸다. 죄는 대물림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는 저주가 자녀에게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부모의 핵심 감정과 양육의 태도는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요셉 형들, 이 형제들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형제들을 어린 시절에 방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끊임없이 라헬만을 사랑함으로 이 자녀들 내버려 두고 편애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방치와 편애와 소외에서 비롯된 경쟁과 시기와 소외라는 핵심 감정이 이 형제들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마치 뭐와 같냐?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를 품꾼 종놈으로 인지합니다.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셨으면 좋겠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예요? 설교 맨 앞에서 다룬 문제.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왜곡이 생기고 그 왜곡을 반영한 핵심 감정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서의 모습,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정체성을 담은 감정의 노예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은 지 한참이 지나고 교회를 다닌 지 한참이 됐는데도 자기 안에 내재된 이 핵심 감정의 노예처럼 사는 이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지점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기쁨, 자유, 복됨 이런 것들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상이 왜곡되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상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늘 그 핵심 감정에 시달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진짜 하나님께는 가닿지 못한 채 하나님 주변만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한 사람 안에 이러한 핵심 감정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경의 선포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메시지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많은 일들을 했어도 그 사람을 꿰뚫는 핵심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거룩한 신앙의 감정으로 다듬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거듭남은, 중생은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감정, 곧 내가 어디에 이끌리는가의 문제, 그 방향성을 재설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재설정돼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의 신자는,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의 신자는 자기 애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핵심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 안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하나님. 그 이전에는 성경책을 봐도 도무지가 와닿지가 않고 도무지 그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이 감정의 울림이 없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그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생겨나요. 감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죄와 상함과 이 감정의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 어떤 추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을 쓴 거예요. 당신은 이 땅을 사랑하는 땅의 도성에 소속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소속되어 있는가? 결국 우리 감정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당연히 우리 안에 그 핵심 감정이 우리 괴롭혀요. 시기, 미움, 분노, 그리움, 소외, 외로움,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하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회개하고 돌이켜서 소명의 감정으로 나아가게 돼요. 소명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긍휼,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고 떠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애통함, 이런 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만 갇혀있던, 그리고 상처에 완전히 둘러싸여있던 이 감정이 이제 상처를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이 말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사람을, 한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게 돼요. 장양수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 있고요, 이원석 집사님을 마음의 하루는 담고, 또 서운주 권사님을 하루는 깊이 생각을 하고, 박준희 집사님을 어떤 날은 계속 고민합니다. 짝사랑해요. 혼자 계속 고민해요. 일단은 소망을 가져요. 과거가 어떻고 상처가 어떻든 그 핵심 감정이 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령의 돌보심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신앙의 감정으로 변화되기를 계속 기도해요. 저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도요, 결국에는 자기의 핵심 감정에 함몰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 문제가 전부 여기서 비롯돼요. 서운함, 억울함, 비교, 시기, 소외감, 미움,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넘어뜨려요. 사단이 참소합니다.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너는 형제들과 비교당해서 탈락한 자라고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정체성이 망가져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의 껍데기가 너무 강해서 그런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핵심 감정 안에는 소외라는 감정이 있어요. 소외는 사회와 문화로부터 고립돼서 타인에 의해서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그리고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소외감. 이 핵심 감정은 주로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린 시절에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이 아이를.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밀려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외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그 핵심 감정에 깊이 이렇게 양육받을 때 핵심 감정에 함몰되다 보면 사람하고 잘 신뢰를 못해요. 거리를 둡니다. 신뢰를 못 줘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객관적인 현실이랑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랑 구분을 잘 못합니다. 자기 판단이 너무 맞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관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왜곡해요,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전부 자기 관점으로 왜곡합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일정한 거리를 본인이 두면서 소외감을 견디기 어려워서 서운함에 시달립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지독하게 외로운데, 너무 외로운데 사람을 계속 밀어내요. 이런 이들의 하나님상은 어떨까요? 낯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낯설어요. 거리를 자기가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솟구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소외의 감정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이 비스무리한 감정.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분들께 좀 처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예배 오실 때요, 여기 맨 앞에 앉으십시오. 맨 앞에 앉아서 뭐 하냐면 손 들고 찬양하세요. 손 들고 마음을 다 여세요. 가슴을 활짝 열고 찬양하세요. 웃기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처방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전부 다 다윗이거든요. 다윗. 에? 목사님, 지금 난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데 제가 다윗이라고요? 놀라실 수 있지만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딱 이런 사람입니다. 소외감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을 아들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형제들하고 엄마가 달라요. 사무엘이 형제들 중에서 왕 될 사람 찾으러 왔을 때, 기름 부으러 왔을 때요, 다윗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종놈입니다. 종놈. 아들 취급받지 않아요. 형제들도 다 무시합니다. 다윗한테 아버지가 뭐 심부름 시켜서 형들한테 갔을 때 형들이 화내고 짜증냅니다. 다윗은요, 심지어는 시편 27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소외감이 어떻게 치료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드린 처방하고 똑같아요. 예배당 맨 앞에 앉아갖고 손 들고 찬양해요. 틈만 나면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이 예배당 맨 앞에 앉았다고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시편 27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방금 전에 살펴본 27편. 27편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유일한 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이 예배당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것을 찬양하리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 그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로 내려가서 보실까요? 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주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모든 핵심 감정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치료제였어요.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자신을 영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란다. 너는 생명의 통로고 너는 나의 뜻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단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정체성과 소명이 여기서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이 성전을 평생 사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나아가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끊임없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서운함을 풀어주고, 그죠?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래, 네가 맞아, 오라, 공감해주면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그게 안 되니까,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뭐 합니까? 돈 주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상담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옳다고 공감을 해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진짜로 대면을 할 때, 세상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핵심 감정이, 우리의 그 상한 감정이 그 자리에서 소명의 감정으로 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뭔가 이제 그 드려야 되니까, 그죠? 사랑방 모임을 하려면 예배는 드리고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주일에 왠지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가? 집에만 있으면 이상해. 예배 왜 나옵니까? 집에 가려고. 이런 느낌이에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 우리 교회가 좀 서로 서먹서먹 하셔서 그런지 그 체면치레가 좀 많습니다. 예배 때요,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 자유해지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이 속에 있는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면 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경배하며 그 기쁨과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해묵은 핵심 감정이 있으십니까? 예배로 들고 나와서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도요, 그냥 입 꾹 다물고 마음을 꾹 억제하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오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돌보고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부음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지위예요. 우린 자꾸만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종이야, 그걸로 교회 와갖고 위신을 세우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들이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설교 서두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드렸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책의 저자, 한 신학자가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이 대답을 해놓은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전부 다는 많아서 제가 한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읽도록 할게요. 이 닐 앤더슨이 상담도 하고 이제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목록을 읽다가 중간까지도 가지 못하고 운대요. 눈물이 터져버린대요. 감정이. 예. 이거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소리내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이 목록을 같이 읽는 겁니다. 아셨죠? 크게 읽으세요. 크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열매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분과 영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거듭났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다. 그분은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마귀가 만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외친 선포들에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사진 찍으시던데 이 내용이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목록을 보고요. 뭐 하시냐면 사단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계속 참소할 때 넌 버림받았다고 계속 여러분들을 비집고 들어올 때 너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속삭일 때 서운함과 억울함과 소외감이 내 안에 밀려올 때 꺼내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주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복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정체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올가매는 핵심 감정에서 영원토록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